재림신앙 이음에서 보내드리는 폴짝폴짝 하늘학교 이보람입니다. 오늘은 서중한합회 가정봉사부장 하늘숲속학교장 전영숙 강사님을 모시고 감정표현을 바르게 하도록 돕는 교육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사님.
안녕하세요, 보람생님.
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 네, 저도요. 너무 반가워요.
네. 네. 아, 강사님, 제가 최근에 감정 쓰레기통이라는 단어를 우연찮게 들었는데, 이 감정 쓰레기통이라는 게, 그 특정 사람에게 그 감정을 다 풀어버린다는 뜻이래요.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고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힘들고 아픈 거 꾹꾹 참아가면서 가식적으로 아이를 대해야 하는지, 아니면 내 감정을 다 이렇게 쓰레기통처럼 뱉어내야 되는지,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감정은 꾹꾹 누르다 보면은 언젠간 터지기 마련이에요.
네.
그래서 감정을 잘 다루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요. 오늘은 그 감정을 어떻게 잘 다룰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기쁨은 나누면 두 배가 되고 슬프면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죠.
네.
그래서 친밀한 관계 안에서 기쁨과 슬픔 등의 감정을 나누는 일은 사실 의미 있고 소중한 활동이에요. 누군가가 마음을 나누며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첫걸음이 바로 본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와 정말 마음이 통할 때 아, 너와 나와 마음이 통해서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게 자신만의 깊은 감정을 나눌 때 그렇게 하나가 되는 유대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실제로 최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개인의 심리적 행복은 물론 IQ나 학업 성취, 대인관계, 심지어 건강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넘쳐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양육소에서도 자녀의 정서 표현과 조절 능력을 키우는 것이 육아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아울러 아동의 감정 표현의 가장 중요한 모델이 되는 것은 부모라는 사실은 아무도 무시하지 않겠죠. 아이는 사실 처음 태어나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공감해준 첫 번째 대상이 부모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필사적으로 부모의 감정을 살피게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유아기 때는 엄마와 아이 사이의 정서적인 갈등이 1시간 동안 무려 3번에서 많게는 15번까지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토록 부모와 자녀는 많은 정서적인 경험을 공유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동들은 다른 사람을 관찰하고 또 모방하는 특성이 강하다 보니까 평소 부모와 정서를 다루고 표현하는 방식이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정서 표현 능력 발달에는 부모들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자신의 감정을 그냥 솔직하고 건강하게 표현하시는 것이 자녀들에게도 건강한 감정 표현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다양한 마음을 관찰해주고 귀 기울여주는 게 필요한데요.
네.
보통 부모들은 아이들의 건강이나 또는 겉으로 보이는 행동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정에 무슨 관심을 보인다고 해도 뭐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인다거나 속상하거나 화를 낼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지금은 어떤 기분인지 물어보는데요.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부정적 정서 경험에만 민감해지도록 키우게 될 확률이 있어요. 물론 속상하고 화가 날 때 위로해주는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행복하고 신날 때도 아이들의 감정에 관심을 갖고 기울여주면 아이는 그 신나는 감정을 본인이 진하게 더 느끼게 되고 나의 마음을 엄마 아빠가 알아주네 하고 인정받으면서 그 기쁨이 배가 됩니다.
와.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먼저 아이들의 표정이나 말투 혹은 행동 등 기분에 관한 정보들을 세심하게 관찰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너 지금 기분이 어때?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취조하면서 물어보기보다는 아, 자연스럽게 아이의 기분을 공유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오늘 너 기분은 몇 점 정도야? 오늘 행복 기분이 80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오늘 슬픔은 어느 정도지? 라고 아이에게 숫자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표현해 보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일기예보를 보면서 아이들이 현재 날씨를 알고 옷차림을 챙기고 대비하듯이 아이들도 자신의 감정을 느끼고 또 표현하고 조절하는 과정 속에서 또 앞으로 다가오게 될 스트레스에도 견딜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또 부모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 스스로의 감정을 정리해보기도 하고 충분한 이해와 공감받는 경험을 통해서 나쁜 감정들도 점차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 너무 좋은 방법들을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 감정에 대해서 들을 때 부모가 항상 그 아이에게 모든 관심을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들어주면 더 이 아이의 감정을 저희가 잘 들을 수 있을까요?
감정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충실한 태도로 경청해 주는 게 필요해요. 부모님은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설거지를 하고 있다면 고무장갑을 일단 벗어야겠죠.
와, 네.
또 아이와 눈을 맞추고 인내심 있게 끝까지 들어주어야 합니다. 눈을 맞추면 아이에게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주게 되고요. 아이의 눈빛이나 표정이나 몸짓을 보면 감정을 더욱 금방 알아채고 공감할 수 있게 되거든요. 만약에 자신의 감정 경험을 이해하기 힘들어한다면 함께 동화책을 보면서 등장인물의 감정을 이야기해보고 만약 우리 누구누구라면 어떤 감정을 느낄 것 같아? 이때 너 마음은 어땠을까? 이 친구의 마음은 어땠을까? 라고 상대방의 감정을 유추해보는 것도 놀이처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 감정을 이야기할 때 네. 나의 표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일치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감정과 말과 표정이 하나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상담센터에 있다 보면 우리 아이가 감정 표현을 너무 못해요 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네.
걱정을 이야기하는데도 이 어머니들은 굉장히 무미건조한 표정을 짓고 계실 때가 많아요.
네.
이거는 평소에 누군가가 그의 감정을 잘 읽어주고 공감 반응을 해주었으면 자신의 감정과 언어적인 표현과 표정이 일치될 수 있는데 누군가가 자신의 감정을 잘 알아봐주지 않고 그걸 혼자 사기가 되다 보니까 그 감정 표현과 언어적인 표현이 일치성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과 또 언어적인 표현과 표정이 일치될 때 우리 마음이 행복한 걸 아셨어요. 그런데 가정에서조차 부모들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울 때 이렇게 감정 표현을 솔직하게 못하고 부모 자신도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다 보니까 마치 감정을 표현하면 예의가 없는 행동이라거나 또 열등하다는 증거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런 것들이 솔직한 감정 표현을 더 방해하게 되죠. 따라서 부모는 먼저 자신의 감정을 용기 있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해요. 바로 그런 모습이 아이에게 좋은 감정 표현의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은 훈육을 중요시한 나머지 긍정정서보다는 부정정서를 더욱 자주 표현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정서지능에 관한 EBS 다큐프라임 엄마도 모르는 우리 아이의 정서지능이라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실험을 보면 긍정정서와 관련된 단어를 자주 사용한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긍정정서를 더 많이 느끼고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의 긍정정서 표현은 아이들의 행복과 안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어요.
아이에게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긍정적인 정서가 담긴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긍정 정서를 강조하다 보면 몇몇 부모들은 부정적인 정서는 숨겨야 하는 것처럼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는데요. 네. 부모의 이러한 태도는 아이들이 부정 정서는 나쁜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해서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정서도 회피하는 경향을 만들 수 있어요. 부모의 정서 표현에는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현재 경험하고 있는 정서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네. 감정을 아이에게 표현할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네. 그러면 부모와 아이 갈등이나 또는 훈육 상황에서 아이의 감정을 부모가 어떻게 해줘야 하는 걸까요?
보통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훈계하거나 가르칠 때 그 아이가 느끼는 감정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혼을 내는 경우가 네. 많아요. 그런데 감정 그 자체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단지 수정하고 훈육해야 될 것은 감정이 아니라 그 아이가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행동하는 것과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줘야 하거든요. 갈등 혹은 훈육 상황에서 아이들이 분노하거나 짜증을 보인다면 네. 이런 분노가 자신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모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부모의 부정 정서가 아주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고 아이를 다그치고 혼내기도 하게 되는데요.
네.
그 결과 아이들은 속상한 마음이 더욱 커지고 부모를 비롯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할 용기도 꺾이게 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럴 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도가 필요해요.
네.
이럴 때일수록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이 아이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되면 먼저 부모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또 읽을 수 있어야겠지요.
네.
네. 이럴 때일수록 아이의 마음을 알아채주고 공감해주고 가령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엄마가 원하는 장난감을 사주지 않는다고 막 떼를 쓰며 엄마에게 네. 투정을 부리는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네.
이때 많은 부모들은 아이가 짜증내는 모습에 초점을 두고 개입하기가 쉬운데요. 이때 누구누구가 장난감 사주지 않아서 화가 났구나. 정말 속상하겠네 라고 먼저 감정을 수용하는 반응을 하시면요. 아이는 그 감정의 홍수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가끔 앞서갈 때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 감정을 수용해주면 그 욕구마저 다 들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할 때가 있는데요. 수용과 공감으로써 감정의 물꼬를 터주게 되면 오히려 더 쉽게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수용과 공감 이후에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신 네. 말씀 잘 기억하겠습니다.
네.
근데 혼육을 하면서 아이의 감정을 저희가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부모가 굉장히 화가 난 상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아이의 감정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훈육할 때 아이의 감정을 묵살하면 아이가 상처를 깊게 받게 돼요.
네.
또 부모가 변화하길 원하는 그 행동이 바뀔 가능성도 현저하게 낮아지는데요. 굳이 이렇게 정서적인 에너지를 소모하며 훈육을 해도 효과가 없는 셈이 되죠. 훈육할 때 공감하는 반응은 굉장히 필요한데요.
네.
이렇게 공감하는 반응을 했을 때 아이의 자존감, 행복감, 대인관계, 성취에서도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예, 그런데 또 어떤 부모님들은 공감 반응을 하라고 하면 우리 아이 불안했구나,
네.
우리 딸 기쁘구나 이렇게 앵무새처럼 영혼 없는 말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의 감정과 또는 반응들이 진짠지 가짠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인지 기가 막히게 판별하는 센서가 있어요.
네.
영혼 없는 공감하는 척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처음 누군가와 연애할 때 상대방이 보낸 이모티콘 하나에도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이렇게 유추하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네,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깊이 알아주고 또 아이의 마음에 귀 기울여주고 그 마음에 공감해 준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참 행복해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진심 가득한 감정 교류로 아이와 엄마 마음이 다 행복해지시는 육아를 하시길 바라요.
와,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아, 강사님, 지금까지 이제 부모의 감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다면, 이제 아이들의 감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혹시 아이들이 특정 나이가 되면 자기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좋은 건 괜찮은데, 싫어하는 것을 너무 완강하게 싫어하는 경우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네.
종종 그렇게 하기 싫은 일을 하도록 지도해야 할 때, 부모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예. 제 아이를 기억을 더듬으면 둘째 아이가 이렇게 목욕하는 걸 싫어했어요. 가령 이렇게 예를 들어서 씻기 싫어하는 아이가 있다고 친다면
네.
와, 목욕만 하기만 하면 늘 소리를 지르고 버둥거리고 아이가 통곡을 하니까
그렇죠.
엄마도 이게 귀찮고 진이 빠지고 씻기느라 진을 빼다 보니까 아이가 또 잠투정할 때도 짜증도 더 쉽게
그럼요.
나죠.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아이는 목욕할 시간만 되면 딴청을 부리고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럴 때 우리 부모는 승혁아 제발 형아는 얌전히 잘 씻는데 너는 도대체 왜 이러니 말 좀
네.
들어 이렇게 하기가 일순데요. 이렇게 울컥 화가 난 엄마가 아이한테 또 한 말에 또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욕실 바닥에
그렇죠.
주저앉아서 울 때도 있었을 텐데요. 또 내가 아이를 괴롭혔구나라는 그런 죄책감 때문에 엄마 마음은 무너질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목욕 시간과 장소를 타협하는 거예요. 씻기는 일로 아이와 씨름하지 않으려면 아이가 좋아하는 일을 중간에 그만둘 필요가 없도록 최대한 아이의 시간표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씻을 때 아이와 역할을 분담하는 건데요. 아이를 씻길 때 아이에게도 역할을 주는 거예요.
와.
이거는 나이나 숙달 수준이나 지시를 따른 능력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아이가 가져올 수 있는 물건을 가져다 달라고 시켜보는 거예요. 목욕 시간에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수건 같은 것을 고르게 해주면서 아이가 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씻을 때를 미리 아이에게 예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목욕시킬 때 아이는 방금까지 놀이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목욕 시간으로 바뀌었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지 않도록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미리 예고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시계가 울리면 우리 목욕하는 거야. 이 책 다 읽으면 목욕하자.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또 시작하기 전에 준비물을 확실히 챙기는 것. 환경적인 개선이 필요한데요. 아이가 너무 어려서 도와줄 수 없다면 씻을 때 쓸 물건들을 확실히 챙겨두고 그렇게 하면 쓸데없이 시간이 지체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짜증을 최소화하는 데 유용하게 됩니다. 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아이가 싫어하니까 먼저 걱정스럽거나 불안한 목소리로 목욕할 시간이라고 말하게 될 경우가 많을 텐데요. 부모님의 목소리 속에서 아이들은 두려움을 감지하고 목욕하는 일이 귀찮은 일이라는 메시지를 전달받게 돼요. 그 태도가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되니까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은 태도를 취하시면 됩니다. 또 아이가 싫어하는 목욕탕을 놀이공간처럼 꾸미는 거예요. 물놀이용 장난감이나 물컵, 주전자를 욕조에 넣어주고 목욕 시간이 더 재밌게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아이가 때를 쓸 때 침착함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아이가 짜증을 내더라도 여러분이 침착하게 행동하면 아이는 부모의 태도를 보고 배웁니다. 아이가 시끄럽게 때를 써도 신경 쓰지 말고 아이를 목욕시키는 동안 자상한 태도를 유지하도록 힘쓰세요. 그럼 아이는 때를 써도 자신이 바라는 대로 목욕을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되거든요. 그리고 재미있게 해주는 거예요. 말을 걸거나 노래를 불러주면서 아이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 또 아이의 협조를 끌어내고 아낌없이 칭찬해 주는 거죠. 아이에게 배를 한번 씻어볼까? 비누를 문질러볼까? 부탁하면서 자기 몸을 청결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통제감과 참여감을 느끼도록 해준다면 아이는 자기 스스로 굉장히 뿌듯하다고 느끼면서 자기가 싫어했던 행동들도 이제 좋아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와, 정말 좋은 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더 해주실 조언 있으신가요?
아, 그래서 아이가 분명 싫어하는 행동이 있고 네. 그 싫어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이걸 무조건 시키려고 하지 말고 아이가 왜 싫어하는지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가 좋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이와 깊은 대화를 나눠보는 것이 필요해요.
아, 아이가 싫어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고 네. 또 기다려주고 네. 아낌없는 칭찬까지 네. 자,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아이 감정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도 싫어하는 일을 해낼 수 있는 아이를 만들어주는 좋은 방법이네요. 그런데 네. 강사님, 반대로 아이가 자기 의견을 너무 잘 표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에 싫은데도 네 라고 대답하고 꾹꾹 눌러차는 아이들이요.
아, 부모님이 스스로가 자기 표현을 못하고 있는데 자신의 아이까지 그런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답답하고 네. 속상하시죠. 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이래저래 서투른 아동들이 있습니다. 이 표현의 문제는 단지 표현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인간관계를 맺고 친구관계를 맺는데도 그 문제를 단초를 제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둘러서 개선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아, 이 표현의 문제는 심리적인 면이 개입되어 있어요. 네. 의사표현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는 아동들은 말하고자 하는 표현이 분명하지 않은 아동일 수 있고요. 내면의 심리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아동일 수도 있고요. 말하기보다는 또 마음이 급한 아동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럼 의사표현이 분명치 않은 아동의 심리적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사실 가정 내에서도 잘 의사소통의 모델을 보지 못하고 자란 경우가 많아요. 또 두 번째는 말하는 경험이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는 아동은 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말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상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거든요. 네. 편안하고 가까운 관계라면 어떤 말이든지 쉽게 아무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는 게 우리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대인관계적 상호작용 상황과 타인들 앞 수행 상황뿐만 아니라 무리 속에서 혼자 있는 지하철이라든지 식당, 길거리 등에서도 불안함을 느끼거나 불편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결정이라도 자녀의 의견을 물어봐주고 그에 상응하는 민주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될 때 아이는 자기가 말한 것이 반영되고 또 가족 안에서 받아들여짐을 통해서 큰 위로와 자신감을 얻게 돼요. 가족 안에서 이렇게 연습된 자기 표현은 친구들 사이에서 또는 유치원 안에서 학교라는 공간으로 점점 확장될 수 있거든요.
가정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말씀인데요. 네. 그러면 이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감정 표현을 가르치기 위해 좋은 놀이들, 게임들 추천해 주실 만한 놀이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예, 아무리 좋은 놀이라도 아이가 원할 때 하는 게 좋겠죠. 네. 아이의 신체적 욕구와 감정적 반응을 살펴서 놀기 적당한 때를 찾는 게 중요해요. 아이가 눈을 비비거나 귀를 만지작거린다면 졸린다는 표시니까 그렇죠. 이런 시간이 피하면 좋겠죠. 네. 또 놀이를 할 때는 가능한 시선을 맞추고 아동에게 집중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휴대폰이나 TV도 모두 꺼두시는 게 좋겠지요. 그러면 아주 어릴 때 0에서 12개월 사이에 할 수 있는 놀이를 보면요. 시각놀이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여러분이 아시는 까꿍놀이가 있는데요. 이때는 생후 5, 6주부터 미소짓기가 가능하고 3개월부터는 장난감을 보여주면 물체를 따라 시선이 이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모와 함께 까꿍놀이를 하면서 아이가 굉장히 행복한 경험을 갖게 됩니다. 또 청각놀이가 있는데요. 딸랑이를 흔들어주거나 음악을 들려주거나 아이가 즐거워하고 청각 발달에 도움이 되고요. 또 시청각 놀이가 있어요. 엄마가 아, 에, 이, 오, 우 입모양을 크게 해서 아이가 따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미각 후각 놀이, 이유식을 할 때 이유식 냄새를 맡고 맛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거. 또 촉각 놀이는 기어다니기 시작할 때 촉각을 더 많이 경험해 시켜주면 좋은데요. 아이를 마사지해 주거나 발로 부드러운 쿠션 차기 놀이를 해주는 것들도 도움이 됩니다. 또 언어 놀이가 있는데요. 옹알이를 시작하면 아기 옹알이를 따라하는 놀이를 하게 돼요. 또 재밌는 거 아이들이 재밌어 하는 거는 숨은 물건 찾기인데요. 장난감을 보여준 뒤에 수건으로 덮어두고 아이는 그 수건을 이렇게 들쳐내고 그 아래 놓인 장난감을 발견하면 매우 즐거워합니다. 또 신체 찾기 놀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많이 하실 텐데 우리 아기 코 어딨지? 엄마 눈 어딨지? 아빠 귀는 어딨지? 하면 아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매우 좋아합니다. 아기 이름을 붙여주면서 하면 놀이 효과가 더 높아집니다. 거울을 보면서 신체 찾기 놀이를 할 수도 있는데요. 네, 사실 아이들의 일상은 언제나 새로운 경험이자 놀이예요.
네.
목욕하기, 기저귀 갈아주기, 옷 입히기, 자장가 불러주기 등 이 모든 것을 놀이처럼 할 수 있어요. 네. 좀 또 두 살 정도 볼까요? 그럼
네.
이때는 사실 독립심을 키워준 놀이가 제일 좋은데요. 이때는 큰 박스로 집을 만들어주는 것을 좋아해요. 혼자 블럭 쌓기나 퍼즐 맞추기, 또 친구와 놀 때 규칙을 알기 시작하거든요. 예, 친구와 놀 때 때리는 건 안 돼 라고 가르쳐 줄 수 있고요. 운동 감각 놀이. 이때 비로소 어른의 도움으로 세발자전거 타기도 가능해요. 인형에게 옷 입혀주기. 자기 보살피기 놀이도 있어요. 스스로 머리를 빗거나 옷을 입고 벗는 것. 상상 놀이. 인형에게 말을 걸거나 전화로 상상 속의 인물과 대화하기. 또 종이, 색연필, 스티커 등 문지르고 붙이고 만드는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의 감정 표현을 예, 더 발달시켜줄 수 있겠죠. 이제 만 3살 무렵 때는 이 시기는 매사가 놀랍고 아주 흥미로운 시기예요. 아이에게 세상은 배움터이고 놀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이 시기는 언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예요. 상상력을 풍부하게 해주는 놀이가 좋은데요. 소꿉놀이, 상상 속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좋아하죠. 제가 숲속학교 교장 역할을 할 때 저희 학교에 다니던 유나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유나는 매일 보자기를 뒤집어 쓰고 에스더 왕비 놀이를 했어요. 근데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이 매일 그 놀이를 해도 질려하지 않고 날마다 그 에스더 왕비가 되는 경험을 하는 것을 보고 아이의 상상력과 표현력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네. 그리고 또 탐험놀이. 호기심이 늘어서 이때는 밖으로 나가는 것을 좋아하죠. 또 친구들과 이때 비로소 장난감을 공유할 수 있어져요. 그리고 폭발적인 질문을 하는 시기가 이 3세경인데요. 아이에게 질문하는 것도 훌륭한 놀이가 됩니다. 또 동화책 만들기 놀이도 있어요. 옛날 옛날에 말이야 어느 시골에 누구누구가 살았대. 아, 그런데 그 여름에 너무 더워서 강가에 놀러 갔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아이가 말하도록 이끌어주고 근데 비판이나 교훈하거나 열심히 들어주는데 절대로 비판이나 교훈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호응하면서 들어주고요. 간단한 가위질하기. 또 자연 돌보기 놀이도 있어요. 식물을 가꾸거나 애완동물 돌보기. 아, 이 꽃이 맞고 목마르겠네. 강아지가 많이 걸어서 힘든가 보다. 감정이입과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는데요. 캘리포니아 UC 데이비스 대학에서 아동들에게 야채 가꾸기 실험을 했는데요. 영양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이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집안에 조그만 텃밭을 가꾸는 것도 아이들의 감정 발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뭐 만 4세, 만 5세 관련된 놀이들은요. 제가 추천할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책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네. 지금 방금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추천을 해 주실 책들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네. 어머니들에 대한 좋은 책은 오은영의 마음처방전이라는 감정편 책이 있고요. 이 책의 특징은 다양한 실제 사례들을 솔루션 처방으로 나와 있어서 실생활에 적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해요. 또 내 아이를 위한 감정 코칭 최성애 조벽 박사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발달 단계별 감정 코칭 방법과 사례들이 나와 있어요. 이 안에 또 단계별 놀이들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또 인생의 모든 문제는 결국 감정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아들러의 감정 수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감정을 선택해서 감정의 주인이 되라는 메시지를 주는 책입니다. 또 아이들에게 유익한 책은요. 감정백과사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감정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감정의 모습들과 간단한 글과 재치 있는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이 책을. 또 또 앤서니 브라운의 책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네.
너의 기분을 말해봐라는 책인데요. 그림이 단순하고 글자가 적지만 아이들과 간단하게 감정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해서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할 책은요. 정서조절과 창의성 신장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책은 누가 뭐라고 해도 단연코 성경을 빼놓을 수 없겠지요.
네.
예, 날마다 엄마와 함께 성경 속의 이야기 읽어나갈 때 혹은 아침 예배를 드린다면 성경의 인물들과 또 그 마음들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법을 배운다면 이것만한 교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성경책만큼 좋은 책이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 싶네요. 오늘도 좋은 말씀으로 저에게 큰 유익을 주신 강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잊지 않고 또 가정에 돌아가서 잘 실천하는 저희 모든 부모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감정 표현이었으니까요. 사랑합니다 라고 마무리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강사님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